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늘 신약시대 이제 교회사 16번째 시간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 PPT 자료에 이제 가서 보시면 신약교회 역사, 침례교회와 이제 신앙의 자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책이 한 600페이지 정도가 됩니다. 지금까지 교회에서 이제 쓰기 위해서 교회 성도들 위해서 이제 인쇄를 했는데 여러 사람들이 필요가 있어서 한 열흘 정도 이제 지나면은 생명의 말씀사나 네이버나 아니면 쿠팡 이런 데서 이 책을 이제 다 구매할 수가 있게 이제 될것 같습니다. 지난 몇 시간에는 우리 침례교가 이룩한 그 신앙의 자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미국의 뉴 잉글랜드 또 나중에 이제 버지니아 이런 데서 침례교인들이 제임스 매디슨 또 토마스 제퍼슨 이런 그 나중에 두 사람이 다 미국의 이제 대통령이 되는데 이런 사람들을 움직여서 1791년에 미국 헌법 수정조항 제1조 우리가 이제 보통 정교분리라고 하는 이 놀라운 것을 이제 만들어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그림을 이제 가서 보시면 정교분리에는 이제 두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가 국가교회를 세울 수 없다. 그래서 국교 확립을 금지하는 이와 같은 축이 하나가 있고, 다른 하나는 어떠한 종교든, 심지어 종교를 갖지 않는 사람도 자유로운 그런 활동을 할수 있다. 그래서 종교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그러한 그 축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1750년대 이렇게 가면서 1차, 2차 이제 대각성운동이 이제 생기면서 피상적으로 그냥 아버지가 교회 다니고 뭐 할아버지가 교회 다니고 이렇게 이제 해서 자동으로 유아 세례를 통해서 교인이 되고 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개인이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하는 이 침례교회 그 회심 강조 메시지가 미국을 이제 강타하게 되고, 또 침례교회가 주장하고 있는 민주정치, 회중정치, 또 평등강조, 또 침례교는 예배나 이런 모든 스타일이 단순하거든요. 그래서 캠프 미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침례교회가 미국의 남부하고 서부에서 폭발적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1845년에 미국 침례교회가 노예 문제로 이제 분열이 되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남침례교단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참 이거는 좋지 않은 거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노예제를 유지해야 된다 그러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교단도 형성하고 했는데, 인간의 이런 그 나약함과 실수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침례교회가 부흥하면서 결국은 미국 사람들의 종교가 되는 이런 일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미국을 떠나서 세계로 뻗어나간 침례교회, 그래서 1870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윌리엄 캐리라든지, 그 다음에 저드슨이라든지 아도니람 저드슨, 많은 분들이 빌리 그레함이 침례교 목사인 줄 모르고 있어요. 빌리 그레함도 침례교 목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침례교회가 어떻게 세상으로 이제 확장이 되고, 그러면서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 나왔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또 그런 가운데 미국 내에 이런 그 자유주의 이제 사상이 들어와서, 그래서 근본주의라고 하는 이런 그 운동이 이제 생기고, 이게 침례교 안에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일으키고 이러한 그 일들이, 그러면서 이제 신복음주의라고 하는 것이 생기고 하는 이런 것들을 책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책에는 이게 15장에 자세히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전반적인 줄기만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가 이제 끝날 무렵에 침례교는 더 이상 영국이나 미국의 어떤 변두리 흐름이 아니라 전 세계에 이제 퍼져나가는 그러한 기독교가 됐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윌리엄 캐리, 그 다음에 아도니람 저드슨, 이런 사람들이 뿌려놓은 씨앗이 아시아, 아프리카, 그 다음에 남미, 태평양 섬들에서 이제 자라나고, 그래서 주후 1600년, 190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20년 전에는 전 세계 침례교인이 500만 분이 되지 않았어요. 500만 명. 근데 지금은 1억 7천만 명 정도 된다. 이런 통계가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120년 만에 500만 명에서 1억 7천만 명 이렇게 이제 증가하게 됐거든요. 또 말씀드린 대로 1638년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프라비던스의 제1 침례교회, 미국 최초의 침례교회가 그때 형성이 됐는데 인원이 10명뿐이 안 됐어요. 10명, 15명뿐이 안 됐는데 500년 시간이 채 되지 않은 이런 시간에 전 세계적으로 한 1억 7천만 명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 이게 생기면서 카톨릭과 그 다음에 동방정교회 이거 빼고 나머지 이제 우리가 그냥 기독교라고 이제 이야기했을 때 그 기독교 그 교파 중에는 침례교회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그런 그 교파 아니면 교단을 이제 형성하게 됐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는지, 그래서 침례교회가 어떻게 대륙을 넘어 퍼져나갔는지, 또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이런 그 교회로 성장을 했는지, 그 가운데서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거는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입니다. 1761년에서 1834년인데 18세기 이제 말경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젊은 목회자였는데 당시 영국에는 두 부류의 이제 침례교회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이 속죄 사역이 모든 사람들을 위한 거다 이런 걸 믿는 일반 침례교회가 있었고, 이제 칼빈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이와 같은 그 속죄 사역이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으신 선택된 자들만을 위한, 그래서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한 이와 같은 속죄 사역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보통 원래대로 얘기하면 특정 침례교회 그래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특수 침례교회라고 이렇게 이제 명칭이 정해졌기 때문에 특수 침례교회라고 제가 부르겠습니다. 근데 이 윌리엄 캐리는 특수 침례교회 목사였어요. 그래서 1786년에 나이가 이제 25살 됐는데 지역 목회자들이 모여 있는 침례교구 연합회에 가서 한 가지 이제 제안을 하게 됩니다. 젊은 이 목회자가 마음속에 있는 이와 같은 그 확신을 여러 목회자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모든 민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왜 우리가 이방 땅에 가서 이렇게 선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의 말은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것처럼 전적으로 성경적인 그런 말이었는데 놀랍게도 거기 있던 그 칼빈주의 신봉하는 목회자들의 반응은 냉랭한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 교리를 강하게 믿고 있어서 그 교리를 실제 삶에 잘못 적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했다고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든 구원하실 거다. 굳이 사람이 나서서 위험을 감수하면서 선교할 필요가 없다. 구원받을 자는 이미 정해져 있고 그럼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든 구원할 거 아니냐. 근데 왜 우리가 돈 드리고 위험을 이렇게 무릅쓰면서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선교는 초대교회 사도시대의 그 특별한 사역이지 지금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칼빈주의 그 영향이 무려 한 200년 동안 사람들의 그 마음 이거를 이제 이렇게 묶어놔서 선교라든지 전도라든지 이런 건 할 필요가 없다는 이런 생각이 아주 팽배하던 그런 그 시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그 연세가 드신 그 목회자가 이렇게 이제 말을 했다 그럽니다. 젊은이 자리에 앉으시오. 하나님께서 이교도들 구원하려 하신다면 자네나 아니면 나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오히려 꾸짖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뭐 단 연세가 있고 나이가 있는 이런 목회자들 이런 모임에 가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들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거절당하고 할 말을 이제 하지 못했어요. 근데 캐리가 이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이제 믿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사람을 구원하시지만 동시에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야 구원을 받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책임, 이 두 가지를 굳건히 믿고 몇 년 동안 조용히 이제 준비하게 됩니다. 성경도 연구하고 또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복음을 듣지 못한 그런 민족들을 정리하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한 5년, 6년 지난 31살이 되던 1792년에 책을 씁니다. 그 책의 이름이 이교도 개종 의무에 대한 연구. 그래서 아주 유명한 그런 그 책이 돼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선교할 때 참고서적으로 읽는 그와 같은 이제 책이 됐어요. 그리고 결국 윌리엄 캐리가 침례교 선교회를 이제 세우고, 그리고 1793년에 인도를 향해서 이제 떠나게 됩니다. 한 사람의 순종에 처음 나간 거예요. 1793년에 저와 여러분은 오래전부터 이제 선교가 됐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캐리의 순종을 통해서 근대 선교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침례교 목사였다. 자, 캐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인도로 이제 떠났는데, 참 제가 이 책을 준비하면서 윌리엄 캐리의 그 이야기 이렇게 적으면서 감명받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1793년에 인도로 떠나고 나서 41년 동안 인도에서 이제 사역하면서 단 한 차례도 영국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영국에 돌아갈 그런 시간이 있으면 이 땅에서 이 사람들 위해서 무엇인가 더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성경을 인도 사람들의 그 여러 가지 그 언어로 이제 번역도 하고 학교도 세우고 교회도 개척하고 또 사회 개혁에도 이제 헌신해서 그 인도 사람들의 그 풍습 중에 아주 나쁜 사악한 그런 풍습이 있어요. 남편이 죽으면 아내를 산채로 태워서 죽이는 힌두교의 풍습은, 남자가 죽었는데 여자를 같이 태워서 죽이는 이와 같은 이런 나쁜 풍습이 있는데, 이거 반대하는 이런 운동을 이제 펼치고 결국은 영국 정부가 인도를 이제 지배하면서 이 관습을 금지하도록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이 사람이 윌리엄 캐리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캐리의 삶은 선교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제 입증을 했습니다. 윌리엄 캐리의 그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또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참 이게 사람의 야망으로 비칠 수도 있고 한데, 이 윌리엄 캐리의 그 삶을 이렇게 볼 때는 전혀 그런 모습이 없었어요. 무려 41년 동안 자기가 살아왔던 그 고향 영국 땅을 한 번도 돌아가지 않고 그 인도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 그런 일을 이제 기대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한 그런 인물, 그 인물이 침례교의 유명한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좀 기억을 하면 좋겠고, 자, 이건 영국에서 이제 시작이 된 거고, 그 다음에 미국의 최초 선교사라고, 외국 선교사라고 할 수 있는 아도니람 쩌드슨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서 보니까 아도니람 쩌드슨 이렇게 이제 나오고, First Missionary from the United States, 미국에서 가장 먼저 파송된 첫 번째 이제 선교사다. 19세기 초에 이분이 이제 젊은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침례교 선교사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대각성운동이 일어나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청교도들의 회중교회, 그 다음에 장로교회가 함께 외국 선교위원회를 세우고, 그래서 외국 선교위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그러니까 장로교 아니면 회중교회 선교사로 이 아도니람 저드슨 이제 부부가 이제 선택이 되고, 그래서 아시아 쪽으로 이제 나가게 됐어요. 먼저 어디로 가게 됐냐? 인도로 가게 됐습니다. 원래 이제 버마로 가려고 했는데 버마로 들어가기 전에 인도에 이미 영국의 선교사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서 뭐 말도 배우고 풍습부터 배우고 여러 가지 이제 한 다음에 이제 버마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인도로 이제 떠났습니다. 그래서 1812년 아내와 함께 인도를 향하는 이제 배에 올랐는데 이 배에서 또 놀라운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계속해서 배가 몇 달이고 이제 가는 동안에 이 아도니람 쩌드슨하고 그의 아내가 한 가지 문제를 두고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게 세례. 우리는 유아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는데 과연 이 세례가 합당한 건가? 또 이렇게 태어나자마자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에게 지금 유아 세례를 주고 있는데 이게 과연 성경적으로 합당한 것인가? 이게 이 두 사람의 머리를 이제 강타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인도에 도착하면서 침례교 선교사들이 이제 만나게 될 테니까 그래서 이 문제로 이 사람들하고 이제 대화를 해야 되는데 윌리엄 캐린 이런 사람도 침례교 선교사들이고 자기들은 유아 세례를 주는 이와 같은 교단의 선교사인데 그래서 이거를 좀 정확하게 공부하고 그리고 가서 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편견 없이 쭉 이제 읽어보게 되니까 어떠한 결론에 이르게 됐냐. 유아 세례는 성경적으로 옳지 않고 그래서 침례는 믿음을 고백한 신자에게만 주는 거다. 그리고 이렇게 물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묻히셨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일어나신 것 이거를 그림으로 보여주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이 침례 이것이 성경적인 침례다 하는 거를 그냥 성경을 읽어보고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이제 확신을 하게 됐어요. 자,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이분들은 침례교 선교사로 파송받은 게 아니라 유아 세례를 주는 회중교회 장로교 선교사로 이제 파송을 받았으니까 이제 인도에 이제 들어가고 윌리엄 캐리에게 이제 침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후원은 누가 해주기로 했냐면 회중교회 장로교회에서 이제 후원을 해주기로 했는데 지금 이제 침례교 목사가 되고 침례교 이제 성도가 됐으니까 그래서 여기 그 장로교회하고 회중교회에서 더 이상 지원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된 겁니다. 그래서 쩌드슨 부부가 미국 침례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이제 우리가 침례교인이 됐는데 우리를 후원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침례교회가 기꺼이 응답을 하고 1814년에 3년 총회라고 불리는 이런 그 총회를 조직해서 쩌드슨 부부를 정식으로 이제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미국 침례교가 자기 땅을 넘어서 외국에 선교 사역을 지원하는 그와 같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쩌드슨이 이제 인도에서 이런 모든 일을 마치고 원래 이제 본인이 가려고 했던 데는 버마니까 지금의 미얀마. 그래서 미얀마로 들어가서 이제 사역을 했는데 사역이 심히 어려웠다 그럽니다. 언어를 익히는 데만 수년이 걸렸고 그러고 가서 복음을 이제 선포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첫 번째 회심자가 나오기까지 6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한 명을 구원시키는데 6년. 이런 가운데 버마하고 또 영국에 전쟁이 이제 벌어집니다. 이렇게 돼서 투옥이 되고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의 아내 앤이라고 한 분이 1826년에 열병으로 죽었고 그래서 또 그 이후에 다시 결혼했는데 두 번째 아내도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쩌드슨 이분이 계속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결국은 버마 성경 전체를 다 이제 번역을 하고 또 버마어하고 그 다음에 영어 사전을 만들고 교회들을 이제 개척을 했다. 그래서 1850년에 생을 마쳤는데 그가 죽는 그 당시에 버마에 100개의 교회, 7,000명의 침례교인들이 있었다는 놀라운 그런 그 기록을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이 아도니람 쩌드슨이 이런 놀라운 선교 사역을 했다 하는 것이 미국에 이제 알려지면서 많은 미국의 젊은이들이 나도 외국에 나가서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그런 분들 중에 몇 분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아펜젤러, 언더우드 이런 분들이 이제 된 겁니다. 자, 그래서 20세기 초는 전 세계적으로 선교의 황금기였어요. 왜 이런 일이 이제 가능했냐? 첫 번째는 교통과 통신의 발달이 있었습니다. 이게 없었으니까 다닐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큰 배들도 만들어지고 또 이제 철도도 놓이게 되고 내륙에서 자 그다음에 이제 서구의 이제 제국주의가 세상을 이제 지배하기 시작했거든요.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유럽 국가들 미국이 아시아 아프리카 태평양에 식민지를 건설하거나 이제 영향력을 이제 확대해 나가니까 자연스럽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식민 지배는 사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는 이와 같은 일이 이제 생기게 됐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서 대각성 운동이 이제 일어나고 또 영국에서도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세상 밖으로 나가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그 선교의 어떤 열풍이 20세기 초에 이제 불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 하려면 많은 돈이 들잖아요. 근데 미국과 영국의 경제가 이제 성장하면서 교회들도 재정적인 여유가 이제 생기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침례교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외국에 선교사를 보내는 건데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지역별로 침례교회가 곳곳에 이제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시아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인도에서 윌리엄 캐리 또 버마, 미얀마에는 아도니람 짜두슨, 또 중국에는 침례교 선교가 이제 19세기 중반부터 시작이 돼서 로티 문이라고 하는 그 여성과 다른 선교사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또 병원도 세우고 하는 그런 일을 이제 하고 그래서 이제 많이 확산이 됐는데 아시는 것처럼 1949년에 공산당이 집권한 이후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학살되고 그 다음에 죽는 이와 같은 일이 이제 생기게 됐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언제 들어왔냐? 1889년에 침례교회가 들어왔습니다. 언더우드하고 아펜젤러가 들어온 게 언제냐면 1885년이거든요. 1885년 지나서 4년쯤 지나서 침례교회가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왔고 그래서 침례교 선교사 중에 그래도 이런 분들 이름은 좀 알아야 되지 않겠냐? 말콤 페닉, 우리말로는 펜윅이라고 하는 분인데 캐나다 선교사입니다. 예, 캐나다 선교사. 그래서 이분이 저 이북 지방에 거기에서 이제 침례교를 이제 확장하는 그런 일을 했고 그 다음 그림은 이제 가서 보시면 그 조선일보 이제 기사인데 우리나라에 오셔서 평생을 한국 사람들 위해서 살다 가신 성서 침례교회의 선교사 표수다 선교사 아이작 포스터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성서 침례교회 또 침례교회 이런 것들을 세운 그런 역사를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침례교 선교는 1873년부터 이제 시작이 됐고 굉장히 어려웠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일본에는 이런 그 잡신들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신도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 해서 복음 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미국의 선교사들이 많이 이제 일본에 가서 그래서 교회들을 개척을 하게 됐고 또 필리핀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미국이 이제 필리핀을 지배하게 되면서 많은 선교사들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됐습니다. 아프리카에도 나이지리아, 그 다음에 콩고, 그 다음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등 여러 지역에 침례교 선교사들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고 그 다음에 남미로도 이제 이 선교 열정이 이제 확산이 되면서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이런 데서도 많은 침례교회들이 이제 세워졌고 유럽은 침례교가 상대적으로 작았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영국에서 1612년경에 처음으로 이제 침례교회가 영국 본토에 이제 세워졌는데 이 크게 이제 확산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찰스 스펄전이 등장을 하고 하면서 상당히 이제 크게 이제 발전하게 됐어요. 독일에서는 침례교회가 19세기 중반부터 이제 성장했지만 아시는 것처럼 아돌프 히틀러의 이제 나치 시대 이런 거 이제 도래하고 하면서 이런 열기가 이제 끊기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마니아, 불가리아, 헝가리,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런 데로 침례교회가 이제 확장이 되면서, 이 책의 맨 앞에 제가 기록해 놓은 것처럼 지금 나와 있는 역사적인 데이터로는 전 세계적으로 약 1억 7천만 명의 침례교인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 이게 불과 몇 년 안 된 거예요. 한 200년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기억하면 좋겠고. 자, 이런 가운데 미국 침례교회뿐만 아니라 미국 교회를 강타하는 근본주의, 현대주의 논쟁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자, 어떤 일이 생겼냐. 자유주의자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이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유럽을 상당히 이제 동경을 했어요. 우리 선조들이 다 유럽에서 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유럽에 가서 공부하고 하는 거를, 그걸 이제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미국에 유학 가는 거나 비슷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어디로 많이 갔냐 하면 독일로 유학을 많이 갔습니다. 근데 독일은 아주 그냥 자유주의의 온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자유주의, 고등비평, 계몽주의, 이성주의 이런 것들을 배워가지고 들어와서 미국의 신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다 보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 그냥 인간의 문서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성경의 영감이라든지 초자연적인 기적이라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체계적으로 해체하는 이와 같은 자유주의 운동이 1890년, 그 다음에 1900년, 1910년 이렇게 가면서 미국 안에 급속도로 이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유주의자들의 이제 주장은 대개 이런 거예요. 첫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다. 이 감리교 교리적 장정 뭐 이런 데 가서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아 그게 그거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담고 있다고 얘기하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 사람들의 주장에 따르면 성경에는 사람의 말도 있기 때문에 오류도 많고 모순도 많이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이야기하냐, 예수님의 처녀 탄생이라든지 예수님의 기적이라든지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 같은 이런 초자연적인 사건들은 그건 문자적으로 믿으면 안 된다, 그냥 상징적으로 영적으로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그 사조가 이제 생기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 우리는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종교적 인물이고 도덕적인 교사가 될 수 있으나 어떻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될 수가 있느냐 이런 게 이제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거부하고.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 그거는 교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 교리가 있는데 그 교리는 다 무시하고 그냥 사랑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정의를 구현해야 된다, 사회 개혁을 해야 된다, 이런 윤리적 실천이 기독교의 핵심 목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신학교 안으로 들어와서 그런 사상을 가진 목사들이 이제 배출이 되고 하니까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반대로 이제 나온 게 근본주의가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19세기 말에 나이가라 폭포가 있는데 그 도시 이름이 나이가라 폴즈가 있어요. 그 나이가라 폴즈에서 성경 사경회가 열리고 이렇게 이제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있는 그대로 근본적으로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1910년부터 1915년 사이에 여기 저 그림에 있는 책의 이름이 펀더멘탈스예요. 책이. 그래서 근본 교리들을 담고 있는 이런 책들을 이런 돈 많은 이런 그 성도들이 인쇄를 해서 미국에 있는 거의 모든 교회에다 하나씩 보내주고 하는 이런 일이 생기면서 근본주의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근본주의에서는 뭘 믿는 거냐? 제일 간단하게 얘기하면 성경의 무오성을 믿는 거예요. 성경의 무오성.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오류가 있으면은 그럼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유주의자들이 그걸 극구 반대하는데 우리는 성경의 무오성을 믿는다,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과 보존을 믿는다고 하는 거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처녀 탄생을 믿는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수태가 돼서 그래서 기적적으로 인간의 그런 피를 갖지 않고 성령님에 의해서 이렇게 태어나서 그래서 죄 없는 삶을 사시고 이렇게 죄 없는 피를 가지신 이 예수님의 이 처녀 탄생, 이게 가장 중요한 그 핵심 교리 중에 하나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서 그냥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의 죄들을 대신 속죄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신 대속의 이 속죄의 은혜를 이제 강조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자유주의자들이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부인하기 때문에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는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문자 그대로 부활했다 이렇게 이제 믿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문자 그대로 믿는다, 이런 다섯 가지 정도 아주 중요한 이와 같은 교리를 저와 같은 그 책들에 미국의 아주 유명한 그런 그 목사들, 신학자들 이런 분들이 글을 써서 그래서 그걸 모아가지고 책을 만들고 해서 펀더멘탈스라고 하는 그런 그 책들을 전국으로 이제 배송하고 그래서 목사들에게 나눠주고 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어디에까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냐? 교단 안으로 이제 들어와서 그래서 교단이 이제 갈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장로교회도 갈라지고 침례교회도 갈라지고, 그러니까 자유주의 쪽으로 기울어진 데가 있고 아니면 근본주의 해야 되겠다는 데가 있고, 자 이럴 때 아주 유명한 사람이 이제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여기 있는 것처럼 그레이샴 메이첸이라고 한 사람인데, 이분이 1923년에 아주 유명한 책을 씁니다. Christianity and Liberalism, 기독교와 자유주의. 제가 펜사콜라 크리스찬 칼리지 이제 공부하러 갔을 때 그때 과제로 주어진 책이 저 책이었어. 저걸 읽어야 되는 거예요. Christianity and Liberalism. 근데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저 책을 읽는데, 야 정말 이렇게 좋은 책이 있구나. 예,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고, 그 다음에 자유주의가 무엇이고, 우리가 이런 그 자유주의, 성경을 성경 그대로 믿지 않고 성경 폄하하고 하나님을 폄하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그거를 저 그레이샴 메이첸이라고 하는 프린스턴 이제 교수가 이 책을 써서 그래서 사람들 이제 설득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이 메이첸이 이제 주장한 거는 기독교하고 자유주의는 아예 신앙의 내용 자체가 다른 거다. 그러니까 자유주의자들이 믿는 거는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성경이 인간의 책이라 그러고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부인하고 기적을 다 부인하고 천하 탄생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다 부인하고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다 부인하고 이건 완전히 기독교의 탈을 썼지만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다. 이거를 이 책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이 되시면 교보문고나 이런데 메이첸 하고 쓰시고 기독교와 자유주의 하면 그렇게 두껍지 않습니다. 그 읽으면은 이렇게 힘이 솟아나요. 아, 이걸 위해서 우리 근본적으로 믿는 성경신자들이 이걸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자, 이렇게 이제 되면서 자유주의, 그 다음에 근본주의 간에 엄청난 이런 그 격렬한 투쟁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장로교 안에서도 분열이 이제 생겨서, 그래서 장로교 이제 떠난 사람들이 뭘 만들었냐, 성경 장로교회를 만들었어요. 성경 장로교, 영어로 바이블 프레스비테리안 추걸치를 이제 만들었고, 그 다음에 감리교 안에서도 또 분열이 일어나서 이 사람들이 뭘 만들었냐, 성경 감리교회를 만들었습니다. 바이블 메소디스 처치를 만들었어요. 미국에 바이블 베프티스 처치가 있는데 그게 그거하고 상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장로교나 감리교는 앞에 바이블이 붙으면은 이때 갈라져 나온 거예요. 제가 이제 미국에 생활하면서 이와 같은 그 바이블 프레스비테리안하고 바이블 메토디스 처치하고 이런 데를 아이들도 보내보고 또 방문도 하고 그랬는데 참 놀라운 거는 우리하고 모든 게 다 똑같아요. 우리하고 모든 게 다 똑같아요. 다만 세례냐 침례냐 이거 빼고는 믿는 게 다 똑같아요. 재림에 가는 것도 똑같고 환난 전 휴거도 똑같고 다 그렇게 믿는 그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됐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감리교 안에서 유명한 사람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 사람이 이름이 밥 존스 대학을 만든 밥 존스 시니어입니다. 이분이 참 여러 가지 유명한 말을 많이 했는데 여기 유명한 말 중에 하나는 당신이 최선으로 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 더 적게 한 건 그건 죄다. 학생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학생들이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세상 나가서 생활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해야지 그것보다 적게 하면 그건 죄라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참 독려하고 이러면서 원래 이제 감리교 목사였으나 감리교가 자유주의 신학 이제 빠진 걸 보고 이제 밖으로 나와서 이분은 non denomination 교파가 없는 이와 같은 그 학교를 세웠는데 그 학교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학생들의 거의 대부분이 침례교 학생들이 와서 학교 자체는 독립 침례교 학교가 아닌데 그 안에 구성원은 거의가 다 독립 침례교에 이런 거 펀더멘탈하게 믿는 이와 같은 이제 학교가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1920년대, 1930년대 근본주의 그 현대주의 논쟁 이것 때문에 교회가 이제 확 이렇게 갈라지는 그런 일이 생기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독립 침례교회 이런 것들이 다 이러한 그 이런 싸움에서 나오게 된 거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독립 침례교회가 어떻게 나오고 그 다음에 세상에 어떤 일들을 했나 이거를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남침례교 안에도 가장 큰 그런 그 교단인데 여기에도 이런 그 물결이 이제 들어와 갖고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이 이제 신학교 안에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자, 이런 가운데 미국의 1940년대, 1950년대 새로운 그러한 그 운동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 운동의 이름을 우리가 복음주의, 그 다음에 신복음주의, 뉴 이벤젤리컬리즘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본주의 쪽에서 문제가 있다, 너무 고리타분하다든지 너무 그냥 교리적으로만 이야기한다든지 그 다음에 고립만 강조한다든지 하는 어떤 그런 부정적인 그런 그 요소들 이런 것들 우리가 좀 개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칼 헨리라고 한 사람, 그 다음에 해럴드 오켄가, 그 다음에 빌리 그레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해서 신복음주의라고 하는 이와 같은 운동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칼 헨리라고 한 사람이 1956년에 저기 나와 있는 잡지의 이름이 Christianity Today라고 하는 신복음주의 잡지를 이제 창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신복음주의 신학교로 가장 유명한 데가 풀러 신학교예요. 풀러 신학교. 그래서 이 복음주의 운동은 사실은 내용은 원래 좋은 걸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어쨌든 개인의 회심을 이제 강조하고 언제나 십자가 부활을 이제 이야기하고 또 근본주의와 이제 구별되는 특징은 문화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근본주의가 너무 문화를 무시하거나 아니면 문화와 격리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문화 속으로 좀 들어가야 된다. 대학에 또 학문 세계에 이제 참여하고 신학 연구하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결국 이 신복음주의라고 하는 거는 특정 교단에 국한되지 않고 침례교회도 있고 장로교도 있고 뭐 감리교도 있고 오순절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다 이렇게 믹싱이 된 이런 상태에서 신복음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굴러가게 됐습니다. 가장 유명한 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풀러 신학교인데 풀러 신학교는 1947년에 찰스 풀러라고 한 사람이 성경의 무오성과 복음주의 정통을 이제 정통을 수호하기 위해서 이제 설립이 됐어요. 자, 그런데 1960년대, 70년대 들어가면서부터 성경 무오성에 대한 그런 입장 이거를 점차 후퇴시키며 자유주의 쪽으로 이제 기울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는 1972년에 성경 무오성 조항을 공식적으로 이제 수정하는 그래서 성경을 절대적 권위가 아닌 비평과 재해석의 대상으로 다루는 그런 방향으로 풀러가 이와 같은 그 신학의 체계를 이제 바꾸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됐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것처럼 교회 성장학이라든지 실용주의라든지 경험 중심 이렇게 이제 되면서 빈야드 운동 일으켰던 존 윈버라든지, 그 다음에 피터 와그너 이런 사람, 신사도 운동하는 이런 사람들 다 교수로 두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타락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이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화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이제 하나가 돼서 그들을 이제 또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 신복음주의자들이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문화 참여가 어떻게 되냐, 문화에 동화되는 일로 바뀐 거예요. 들어가서 그들과 좀 하나가 돼야 되겠다 뭐 하고, 그러고 나서는 결국은 그들과 진짜 하나로 문화가 돼서 경배와 찬양이라든지 예배 드리는데 각종 세상의 모든 것들을 뭐 드라마를 가져오고 뭐 리그 워렌의 얘기하는 뭐 구도자 교회를 해야 된다 그러고 뭐 등등 사람의 어떤 그러한 그 감정이나 사람의 그 원하는 것들을 만족시켜주는 사람 중심의 그 문화 속으로 빠지는 이와 같은 일이 이제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예배, 인간 중심의 신학으로 변하는 그런 일이 4, 50년 동안에 이런 그 신복음주의 안에서 이제 생기게 됐다는 거. 그래서 지금 우리가 릭 워렌이라든지 빌 하이블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침례교 이런 계통의 사람들인데, 한때는 릭 워렌의 그 목적이 이끄는 사람 이런 거 이게 그냥 뭐 전 세계 다 퍼져나가갖고 뭐 또 드라마하고 그냥 댄스하고 뭐 락음악하고 뭐 등등 이렇게 하댔는데 사람들이 이제 지쳐갖고 지금 다 떨어져 나가고 있어요. 지금은 그런 교회들을 많이 수그러지고 있어요. 다시 근본적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침례교 또 이야기하면 빠뜨릴 수 없는 사람이 빌리 그레함입니다. 빌리 그레함. 빌리 그레함이 1918년 노스캐롤라이나 이제 농장에서 태어났고 원래 가정은 장로교였어요. 근데 16살에 침례교 부흥 집회에서 이제 회심을 하고 플로리다 신학대학, 이건 침례교 신학대학이고, 그 다음에 시카고 옆에 있는 위튼 대학에서 이제 공부하고 1939년에 남침례교 목사가 됐습니다. 21살에 남침례교 목사가 됐어요. 21살에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부흥 집회를 했는데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1949년에 그러니까 31살이죠. 로스앤젤레스에서 전도집회가 열렸는데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점점 시간이 길어지면서 8주 동안 지속이 되고 수십만 명이 참석하고 수천 명이 회심을 결단하고 이렇게 이제 되면서 센세이션한 이와 같은 일이 생기게 됐어요. 정말 초기에 그 빌리 그레함의 그 부흥집회에는 엄청난 이와 같은 일들이 이제 생긴 거를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60년 이상 전 세계를 다니며 이제 복음을 전파했고, 그래서 1947년부터 2005년까지 약 400회 이상 전도 집회를 했고, 공식적으로 그 텔레비전 집회나 이런 거 나온 사람들이 2억 명 이상이 이제 직접 참석도 하고 아마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이런 거 통해서 들은 사람은 무려 한 10억이나 이렇게 되지 않겠나. 우리 한국에도 엑스플로어 뭐 해갖고 옛날에 여의도에서 김장한 목사가 이제 통역하고 이제 할 때 그때 이제 엄청난 그런 그 부흥이 있었다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보게 됐습니다. 빌리 그레함의 메시지는 굉장히 단순했어요. 저도 가끔씩 요즘도 빌리 그레함 목사의 그런 그 설교를 듣습니다. 인간의 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회개의 필요, 구원의 은혜. 그 설교가 그렇게 돼 있어요. 뭐 다른 거 없고, 제가 빌리 그레함 목사의 설교를 듣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빌리 그레함은 오직 킹잼 성경으로만 설교를 했습니다. 킹잼 성경으로만. 그리고 빌리 그레함 그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은 다른 목사님들하고는 좀 액센트가 달라요. 빌리 그레함의 그 액센트가 굉장히 다른데 굉장히 파워풀해요. 이렇게 들으면은 그 사람을 설득해 갖고 이렇게 예수님께로 이끄는 그게 굉장히 그 포스가 있습니다. 포스가 아,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많이 끌어들였겠구나 하는 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메시지가 아주 정말 심플하고 그러면서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그와 같은 메시지. 그래서 지금도 유튜브 채널 이런 데 빌리그램 채널 이런 게 그 안에 아마 수천 편, 수만 편의 그런 그 설교가 들어있는데 그 내용이 침례교에서 항상 강조하는 회심, 회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야 된다. 그리고 초청해서 사람들 하나님께로 이끄는 이와 같은 방식. 그게 다 킹제임스 성경으로만 모든 것이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저는 가끔씩 지금도 듣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회개하고 그분을 믿으십시오 하는 게 그게 그의 메시지 전체 다예요. 근데 그 수많은 메시지가 다 다른 어떤 레퍼토리를 사용해갖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그래서 빌리 그레함은 미국의 여러 대통령들하고도 친밀하게 이제 관계를 맺고 또 세상에 많은 유명한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제 되면서 나중에 이제 후반부에는 빌리 그레함이 좀 배도의 길을 걷는 그런 일을 우리가 이제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황도 만나고 소련의 지도자들도 만나고 중국의 정부 관계자들도 만나고 이렇게 폭넓게 이렇게 접촉을 하면서 많은 문제가 이제 생기기 시작했죠. 특별히 이렇게 빌리 그레함 집회에 가면은 사람들이 구원받겠다고 오면 당신 어디에 속했냐? 나는 원래 천주교인입니다. 그러면 천주교회로 다시 보내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천주교회로. 그 여러분 천주교에서 어떻게 구원받는 일 그거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이제 하고 왜 그런 일을 하냐? 로마 교황청하고 이제 하나가 되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이제 생기고 나중에 이제 빌리 그레함이 나이가 들어서 조금 좀 뭐라 그럴까 정신이 오락가락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유튜브에도 있습니다. 로버 슐러라고 하는 아주 거짓말쟁이 목사가 또 하나 있거든요. 수정교회 그 목사하고 언론에 나와서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그래서 저 인도에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몰라도 그래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런 망언도 하고 이렇게 이제 되면서 정말 저분이 구원받았을까라고 오히려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까지 빌리 그레함이 이렇게 타락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하여튼 침례교 목사 가운데 전 세계에서 지금까지 태어났던 침례교 목사 가운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사람, 이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전달했던 사람, 그 사람을 들라고 하면 침례교의 빌리 그레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후반부는 삶이 좋지 못했어요. 어쨌든 그런 분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남침례교회 안에도 자유주의자들이 이제 들어와서 그래서 신학교를 지배해요. 여러분, 신학교에 자유주의자 이 교수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한 세대가 지나면 그러면 그 교단은 다 자유주의가 되는 거예요. 목사들이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지금 남침례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남침례교회 안에 여섯 개의 중요한 그런 신학교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이제 자유주의자들이 이제 들어오고 이렇게 되니까 남부는 보수적이고 성경대로 그래도 믿어야 되겠다는 이런 침례교인들이 다수인데 이렇게 돼서 안 되겠다 하고 1979년 휴스턴에서 열린 남침례교 총회 그 총회에서 테네시주 벨뷰 침례교의 라저스 에드리안 라저스라고 한 유명한 목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회장으로 이제 선출이 돼서 강력한 보수주의자가 회장이 돼갖고. 그래서 20년 이상 계속해서 보수주의 목사들이 계속해서 총회장이 되면서 자유주의자들 다 쫓아냈어요. 신학교에서 이렇게 돼서 이 남침례교의 보수적인 이와 같은 그 신학 이것이 이제 유지가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됐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침례교의 가장 큰 특징은 외국 선교를 많이 하는 거예요. 남침례교회는 장로교회와 같은 그런 교단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를 위해서 모였냐? 가장 큰 게 외국 선교, 큰 선교. 이거 개교회가 하기 어려우니까 우리가 같이 모여야만 그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그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남침례교 총회를 이제 만든 건데 이 가운데 남침례교 국제선교이사회 IMB라고 하는 게 세계에서 가장 큰 개신교 선교 조직이 돼서 2020년 현재 3,600명의 선교사를 130개 나라에 파송하고 있다. 미국의 남침례교회 이쪽에서. 그래서 남침례교회들이 매년 수억 달러를 해외 선교에 이제 헌금하면서 이 사역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이게 지난 한 200년 동안 미국에서 이제 침례교회가 폭발적으로 이제 발전하고 그 이후에 영국과 미국을 통해서 이런 선교사들이 세상으로 퍼져나가면서 세상에 미친 그런 그 영향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20세기 침례교회 확산. 말씀드린 대로 1638년에 10명뿐이 안 되던 이런 그 침례교, 이게 지금 전 세계 지금 1억 7천만 명이 됐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작은 씨앗에서 거대한 나무가 이렇게 될 수 있었는가. 1525년에 스위스 쥐리히에서 재침례교인들이 신자 침례를 우리가 이제 행해야 되겠다고 하고, 중세 천년에 이와 같은 중세 카톨릭 이런 그 유아세례, 국가세, 그 교회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벗어나야 되겠다고 하고 에나 뱁티스트가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겼는데, 여기에서 영향을 받은 그런 그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미국에 이런 그 수정헌법 제1조 정교분리, 정교분리를 통해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금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있거든요. 그런 일 이제 얻게 됐고,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유를 사랑하는 침례교인들에게 복을 주셔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그런 그 교파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줬습니다. 자, 근데 이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침례교회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이게 뭐 남침례교가 됐든 독립침례교회가 됐든 침례교회 가장 큰 특징은 뭐냐. 핵심 원리가 사도행전에 또 로마서 등 바울의 서신서에 나오는 신학교의 그 원리들을 그대로 지키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신자만 침례를 받는 거고, 회중정치하고 성경의 최종 권위를 믿고 정교분리, 양심의 자유, 그렇죠? 이런 거를 제대로 가르치고 한 그런 교회가 지금까지 없었어요. 침례교회가 어느 면에서 가장 유일무이한 이와 같은 교회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예수님께서 세우시려고 했고, 또 사도들이 이루려고 했던 그런 그 교회 그 원형에 가장 가까운 그런 그 모델, 그걸 지금 전 세상에 있는 기독교 교파 중에서 좀 찾아라 그러면 이건 누가 봐도 침례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유산이라고 하는 거, 이걸 꼭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교훈은 우리 역시 진리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 처음에 몇 명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진리를 꼭 지켜야 되겠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신다는 거, 시작이 작았지만 나중에 큰 결과로 하나님이 열매를 주셨다는 거. 그래서 결과는 하나님께 속한 일이고 신실함은 우리의 몫이다.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우리 사랑 침례교회도 지금 침례교회를 하고 있고, 독립교회를 하고 있고, 또 펀더멘털한 이와 같은 근본적인 그런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가 이제 얼마 되지 않았는데 역사를 이렇게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몇 명, 일곱, 여덟 명으로 시작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이렇게 이제 커지게 됐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중단하면 안 되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기억을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성경 말씀 꼭 붙잡고 신실하게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일을 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얹어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일이 우리를 통해서 널리 확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